예, 월요일 새벽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략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기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이제 1절에 아둘람 굴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지명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갔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블레셋 땅 가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망명을 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 우리 잘 아는 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벗어날 때도 뭐 멋지게 아무린 없이 벗어난 것이 아니라 웃음거리가 되었다. 미친 척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으로 씁쓸한 마음으로 벗어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아둘람 굴은 가드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광야 쪽에 있는 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은신하게 돼요.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시면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2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한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은 왜 따라온 것일까요? 아버지의 온 집은 왜 아둘람 굴로 모였을까? 물론 뭐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래도 다윗만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온 집이라는 말은 앞에 보면 이제 골리앗과 골리앗 사건 때에 사울이 약속하거든요. 그 아비의 집을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 아비의 온 집, 아버지의 온 집이라 요 말이 뭐 형제, 할아버지, 삼촌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또 그런데다가 분명히 골리앗을 죽이고 나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중간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면세 혜택을 약속했는데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상당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다윗이 도망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핍박이 가진 것입니다. 게다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까지 다 모여서 이제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갑자기 모압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하죠. 부모를 이제 맡기는데,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가만 생각해 보면 높 땅에 갔을 때, 그리고 가드 갔을 때, 그리고 아둘람골로 올 때, 그리고 모압까지 왔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는데 못 들은 게 아니고요. 다윗이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망하고 나서 높 갔다가 가드 갔다가 아둘람굴 모압까지 계속 다윗은 자기의 판단대로 계속 움직입니다.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분위기면 지금 계속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모압 땅에 와서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어떤 면에서 막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제 모압 땅에다가 피신시켜 놓게 되는데, 왜 우리 입장에서는 왜 모압으로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이세의 아버지가, 즉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이게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이게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친척 관계인 거예요. 가서 이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느냐? 이미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알고 있잖아요. 그 땅의 왕 다윗, 모압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보고 이렇게 이 여유를 주고 특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땅에 가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5절에 보면 선지자 가시 딱 나타납니다. 선지자 가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고,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부모를 인도한 이유는, 모압 땅에 맡겨놓은 이유는 이제 위험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요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5절에 선지자 가시 말합니다. 이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것처럼 이제 아둘람 굴에 있다가 모압 땅에 부모를 맡기면서 자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분명히 블레셋 땅에서도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요래 말할 때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나와서 아둘람 굴에 있다가 또 계속 위험해지니까 모압 땅까지 가요. 또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는 요새에다 몸을 숨깁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믿음이 좋은 신실한 다윗이라고 해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라고 해도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특별하게 다윗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지금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없이 자기 혼자 막 헤쳐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이제 선지자 가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기 있지 말고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근데 보면 이제 부모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게 알기까지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선지자 가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이 요새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 그 유다 땅으로 들어올 때에 부모님들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와서 이제 헤렛 수풀에 가게 되는데, 헤렛 수풀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뭐 어디를 가든 바로 사울에게 들키게 되죠. 그래서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듣고,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 그러니까 회의 중인 거죠. 신하들하고 앉아서 회의하는데 이제 헤렛 수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7절이 이제 사울이 이제 곁에 선 신하들에게 말하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부터 쭉 따져보면 이 사무엘상, 그러니까 이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거부했잖아요. 거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에, 그때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이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쭉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세금을 거두고 뭐 이렇게 뭐 잡아가고 군대를 막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왕이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신하들에게. 그게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안이니까. 실제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뜬금없는 말이잖아요. 자기 부하들인데. 지금 사울은 아들까지도 이게 다윗을 지지하고 알고 있으니까, 또 딸도 자기를 다윗을 지지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특혜를 베푼 옆에 있는 신하들도 이놈들이 나를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 너희들에게 국물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착각하지 마, 그런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아주 불신하죠.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략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없다.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네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의 정보망은 괜찮아요. 구석구석에 다 있잖아요. 아까 노읍 땅에서도 도액이라는 신하가 거기 상주하고 있었다니까요. 알리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마음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치려고 하는 이런 많은 공모가,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알리는 사람이 없다. 사실 자기가 전부 다 조사하고 다 살펴보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약간 사울이 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지느냐? 자기는 지금 막 길을 쓰고 간첩들을 막 보내가 막 조사하고 댕기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자,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이 이게 찢어진 이유로는요,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에봇을 입혀서 제사장에게 기도를 시켜도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전부 다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봤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지자 가서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일이 딱 읽고 내일 이야기 딱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사울과 다윗의 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사울이 이제 완전히 이제 굴러 떨어지는 그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선지자와 그리고 에봇을 통해서 계속 계시되는 일이 이제 확 벌어지고, 사울은 가면 갈수록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에봇으로도 계시해 주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외된, 소외란 말로 이렇게 배제, 아예 이렇게 괄호 밖으로 이렇게 제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남은 9절 이제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친하 중에 섰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고발하게 되죠. 근데 이 아이두비란 이 말이죠. 아이두베 아들 이 말은 엘리 후손 중에서 아들 중에서 손주죠. 손주 중에서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가봇의 형제입니다. 아이두비. 그러니까 이건 엘리 후손이 우리 엘리 후손. 엘리 후손인데 여기서 도에게 고발로 말미암아 엘리 후손의 제사장들이 몰살다. 노베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이 되게 뼈아픈 이야기예요. 제가 항상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취소하지는 않는다. 참 무서운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연될 정도뿐이지 이거 아니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도 망합니다. 그 집안은 완전히 망합니다. 한 사람 딱 살려줍니다.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 보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그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익이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 그게 뭐가 적게 되느냐? 자,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왕을 위해서 묻는 행위입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예언을 구했습니다. 요 말이 뭐냐? 사울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대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단 말은 그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물론 뒤에 가면 이 골리앗의 칼에 대해서는 사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열이 받느냐?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읽어보면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도액이 이놈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딱 첨가해서 사울의 분노를 촉발시켜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요 그 사건 진행은 이제 내일 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기도 내용으로 한번 쭉 생각해볼 부분이 뭐냐면,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계시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사울처럼, 나는 분명 하나님인 사람 맞는데,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까지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가요? 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 시대와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배운 모든 것들이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근데 그게 뜬금없이 그냥 귀까지 대고 그냥 환상을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 이사 가라 어디 투자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냐고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감정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마음을 닫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말씀을 듣고 읽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우치시고 내 마음이 열리면 얼마든지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 배제돼버리고 가로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계시하시면서 이제 갑니다. 물론 고난은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다윗의 고난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목적이 뚜렷한 그런 왕으로서 앞으로의 왕으로서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급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무 성급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그걸 하는 뜻을 내가 알았을 때 그대로 하고 싶은 해야 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철거 업체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잠시 장로님과 모였는데 이 철거할 때 이제 이게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먼지를 막는 그 소음을 막는 여러 가지 차단막이나 이런 것도 기준이 아주 강화가 돼가지고 높아지고 또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철거를 하려고 했던 업체가 이제 생각지 못한 비용이 막 생기니까 그만두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건축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씩 이제 계획이 조금 약간 틀어지고 늦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요. 철거업체 선정을 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사하는 것 그리고 시공사 선정 건축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례학교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죠. 내일 우리 한보 권사님 손녀 유나가 심장 수술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귀르키의 복구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좀 굳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